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10월 21일 월요일 하나님의 어린 양. 히브리 민족은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한복음의 목표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바로잡아 오실 왕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다. 메시아는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에 대해 기록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29에서 37절을 읽어보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그는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모습을 사용하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한 것은 메시아의 사역과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려는 요한복음의 목적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주어진 구원자에 대한 약속에서 비롯된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어린 양이시다. 예수의 침례 시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을 때 새로운 빛이 메시아가 하실 일을 밝히 비추었다. 요한의 마음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사야의 말로 이끌리고 있었다. 시대의 소망 136.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이 많았지만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며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교훈입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선포한 것은 구원자로서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할 분이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요한복음의 목적을 뒷받침한다. 묵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분의 칭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무엇을 연상하게 하며 구원의 놀라운 대가를 이해하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적용.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나누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을 위한 기별자로서의 그들의 부르심에 성실한 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은 침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과 함께 인간도 높여질 것이다. 교회 증언 8권 333.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삶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에 오셔서 더럽고 누추한 것을 제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기 다시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을 중심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사 온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사라는 용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사라는 그 명칭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민족을 구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쇼펫인데 전쟁 개념보다는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하는 재판관 역할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궁극적인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정의의 대리자로서 공의를 실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6편 13절에 보면 이 사사라고 하는 쇼펫을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재판과 지도와 구원을 대리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기에는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죄를 본받아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손길이 그들에게 거치게 됩니다. 약해진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이 압제를 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일으키시는데 그들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여호와의 전쟁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해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자로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은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다시는 그 고통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의 시작에서 보면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젖어서 오히려 그 땅을 악으로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선악을 분별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서 선은 다 사라져버리고 악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섞여 살면 가나안 족속의 이 죄의 문화에 금방 물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가나안 족속의 악이 잔이 찼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도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게 되고 결국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들게 된 것입니다. 물들게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이 섞이면 선이 악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악이 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선은 사라지고 악만이 남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역할이 이 사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5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지파에서 골고루 나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6-7명은 대사사로 불립니다. 나머지는 소사사입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명장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온니엘 자신도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큰 전쟁의 영웅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서 이 온니엘의 활동을 보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그 통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6명의 대사사 가운데서 가장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사의 역할을 다 보여준 가장 훌륭한 사사입니다. 온니엘이 활동하려고 하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모든 이념이 다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과 섞여 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구별선이 사라지고 세상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족속과 혼인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그들의 정신적인 주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빌부터 사는 존재처럼 압박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고 혼합하는 넘어가기 십상인데 이스라엘이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왕의 손에 파셨다는 것은 출애굽의 대구원의 역사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노예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구원의 역사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와 출애굽기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9장 27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악하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자신을. 근데 사사기 2장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악해진 것입니다. 똑같이. 결과로 출애굽기에 보면 드디어 열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사기에도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그들이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압제에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사기는 출애굽의 시대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늪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출애굽 때와 온니엘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 때는 에스겔서 20장 5절 9절에 보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하면서 노동의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스라엘은 바로왕 밑에서 노동하던 시절로 똑같이 돌아간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를 400년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 때에도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리사 다임을 8년간 섬겼다고 나옵니다. 리사는 악하다, 다임은 쌍수, 즉 악이 두 배였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 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출애굽 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온니엘 때도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출애굽 때는 2장 2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일으키십니다. 온니엘 때도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자 온니엘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그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출애굽 때는 3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온니엘 때 3장 10절에 보면 온니엘이 구사다임을 이깁니다. 출애굽 때에도 모세가 바로를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11절에 보면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사다임 손에서 구원한 다음에 사사로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이어갑니다. 출애굽 때에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한 다음에 출애굽기 16장부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온니엘 때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즉 온니엘은 모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5절이지만 가장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들이 걸어갈 길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안에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악의 근원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외면하면 이방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는 삶으로 전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왕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왕 시절보다 더 못한 처지에 빠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에서 바로의 때와 같이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이 8년 동안 섬기는데 3장 9절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에을 힘입어서 구산 리다다임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이렇게 구원해낸 다음에 3장 11절에 보면 온니엘은 모세처럼 40년간 시종일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니엘의 지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은 그 후에 40년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의 이야기에는 여호와란 명칭이 7번 등장합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대단히 짧지만 모든 내용이 온니엘이라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지도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니엘은 5절의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의 전형적인 모범이 되는 이야기가 온니엘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혹자의 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그대에게 와서 그대가 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내쫓아 버리셨다는 생각을 그대의 마음에 채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에 나는 구주가 필요하다. 나는 용서와 사유하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분께 가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나에게 쓰신 그분의 편지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는 말씀을 읽는다.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그 말씀을 믿을 것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할 것이다. 사탄이 그대에게 그대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말하거든. 그렇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나의 죄가 크면 클수록 구주에 대한 나의 필요는 그만큼 더 크다라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그들의 관심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혼란과 당혹에서 돌이키고 그분이 손수 만드신 작품들을 보고 경탄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천체들은 명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만드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작품들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사탄의 기만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을 고상하게 해주며 취향을 세련되게 해주고 판단력을 성화시켜주며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하늘의 순결과 성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도록 만들며 우리를 더욱더 세상의 정신과 영향에서 분리해줍니다.
그것은 생애의 모든 행동과 관계 속에 스며들고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며 그 결과는 행복과 평강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에서처럼 영적 품성이 개발되는데 정비례하여 지성적인 능력이 증가됩니다. 마음이 지성적이 되고 의지가 주님의 편에 놓여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신체적인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증진될 것입니다. 바른 행실을 하고 있다는 의식은 질병에 걸린 신체와 마음에는 최고의 약입니다.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머무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은 건강과 능력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만족해하는 사람은 건강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분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열려 있다는 의식은 참으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영혼의 모든 비밀을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친구가 있음을 아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순결하고 향기로운 분위기에 둘러싸일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배고픔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의 부드러운 말이나 친절한 안부의 말 한마디로도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값없이 풍성하게 부여되는 하늘의 선물들은 이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여 우리는 하늘에 그 기원이 있는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될 때 증가할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양심에 대한 단 한 번의 경계 소홀, 한 가지 악습에 대한 방종, 의무의 드높은 요구들에 대하여 단 한 번 등한히함은 그대가 사탄을 섬기는 자들의 대열에 들어가게 만들 기만의 길로 내딛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대는 줄곧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사랑하노라고 공언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부주의, 단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이 그대의 인생 전체의 흐름을 그릇된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들이 제2의 천성이 되기 전에 바로잡을 기회를 갖도록 경고와 권면과 책망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정받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행동 노선의 경향을 좌절시키기 위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는 철면피 같은 사람이나 거룩한 진리에 대해 아주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뿌려온 것을 추수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진리들에 대해 냉혹한 무관심을 갖고 듣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과 적대심을 뿌렸기에 추수 때에 동일한 것들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얼음 같은 차가움, 철 같은 경직성, 바위처럼 뚫고 들어갈 수 없고 새기기 힘든 성격, 이 모든 것이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품성 가운데에서 발견됩니다.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신 것은 이런 방식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애굽의 왕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가장 혁혁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군주는 그에게 회개를 가져다 주었을 그 빛을 고집스럽게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 위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그 진리를 배척하자 성령께서 떠나셨고 그는 스스로 선택한 어두움과 불신 속에 버려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끈질기게 배척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계몽시킬 수 있는 더 강력한 매체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에 대한 어떤 계시도 불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대상에 관한 법.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이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도덕에 관한 법.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절 공평에 관한 법.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명령과 약속.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경고와 책망. 동물적 성향이 득세하였다. 이성이 식욕에 의해 조정되면 거룩한 사물을 아는 고상한 감각이 마비된다. 정신은 비열해지고 애정은 거룩하게 되지 못하며 언행으로 마음속에 있는 바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화와 태도 때문에 불쾌히 여기시며 모욕을 당하신다. 그대는 말을 가려서 하지 않는다. 천박하고 유치한 대화가 자녀들과 어린이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대는 이런 점에서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대는 바른 모본을 주지 못하였고 그대는 하나님을 찾는 안식일 준수자의 자녀인 그대의 자녀들의 길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었다. 이 면에서 그대의 행위는 심하게 꾸지람을 받아도 당연하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대의 마음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결하게 되며 청결하게 되고 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대는 철저한 회개, 그대의 죄악된 길을 진정으로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그대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말하는데 매우 열을 올렸다. 그리고 그대의 믿음을 핑계로 해서 그대의 자녀들이 보통 교육을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대는 자신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대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얻을 필요를 알아야만 한다. 자녀들에게 지식이 필요한데 그들은 그것을 얻을 길이 없다. 그런 큰 결함을 가지고 그들은 사회에서 유용한 인물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종교 교육에서도 부족함이 보일 것이다. 그대의 문 앞에 무거운 책임이 놓여 있다. 그대는 그대의 아내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인 그녀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빛과 지식을 주셨다. 그대가 믿는다고 하는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것으로서 그대가 식욕을 물리치도록 교훈한다. 그대는 돼지고기의 사용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반대되며 그 명령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바래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안다. 그것을 먹으면 피가 불결해지고 연주창이나 다른 체액으로 기관을 상하게 하며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 특히 섬세하고 정교한 뇌신경이 약해지고 흐려져서 거룩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며 저속한 것으로 채우게 되어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이 조악한 음식으로 인해 병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르러 왔다. 그 빛에 주의를 기울여 보았는가? 그대는 하나님께서 담배 사용에 관하여 즐겨주신 빛에 정반대로 나아갔다. 식욕을 만족시킴으로 하늘이 주신 빛은 가려졌다. 그리고 그대는 이 해로운 방종을 하나님처럼 모셨다. 그것은 그대의 우상이다. 그대는 하나님 대신에 그것에게 절하였다. 이상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공언하면서 그 빛에 전적으로 반대된 행동을 한다. 여러 해 동안 그대는 거룩한 빛 가운데서 전진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더 약해지고 더 어두워졌다. 그대는 피 형제가 진리를 반대한 것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을 느꼈다. 그대는 교회의 약하고 침체된 상태가 그의 반대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에 큰 방해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리를 안다고 하나 하나님 사업에 경험이 있다고 공언하는 그대의 태도는 그의 행동보다 더 큰 방해가 되었다. 그대가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그대가 믿는다고 공언한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었다면 피 형제는 그런 모든 의심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을 지지하는 그대의 위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그대의 형제가 교회의 슬픈 상태로 인해 짊어지게 된 무거운 짐 밑에서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이제는 거의 그 짐에 눌려 쓰러질 지경이며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형편임을 나는 보았다. 알 형제 부부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을 것임을 나는 보았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